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무시는 주님입니다. 주무시는 주님.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자들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풍성한 수확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아,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엄청난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큰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제자들의 그와 같은 낙관적인 무드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물론 갈릴리 호수에는 그 문헌의 얄 같으면 가끔씩 그런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다 어부들인데 어부들은 이를테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자른 사람들이죠. 거기서 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배가 웬만큼 흔들리고 웬만큼 물이 차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만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믿었겠죠. 수십 년간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한 그런 고기잡이를 한 경험과 기술이 쌓여서 호수 곳곳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 속속들이 다 알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익숙한 일에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은 자신을 믿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에 모셨으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낙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이를테면 예수님이 곧 로마의 세력을 지었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황금기를 다시 불러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겠죠. 사실상 처음부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부패한 그 성전 종교 제사장들을 위시한 그런 형식적인 그런 타락한 종교를 파괴하고 민중을 위한 신정 국가를 세울 것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지원을 하고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호산나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면 무엇인지 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날마다 행하셨는데 그래서 저 정도면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게 조금 더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 정권을 멸망을 시키고 기적으로 민생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이 일 때마다 손뼉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기적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적이 담고 있는 혹은 기적 이후에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기적만 보고 그 기적 뒤에 있는 교훈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신봉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그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형편이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이죠.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실상 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신뢰할 수 없는 군중이었어요. 우리는 인기가 많으면 야 이거 잘됐다 하나님 축복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중의 그런 인기 같은 것은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도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 무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런 결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물질적이고 그런 현세적인 결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서 썩은 후에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식도 시련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성공하려면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사실은 강력한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 뭐냐면 큰 광풍이에요. 광풍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탄 그 뭐 자기들 배 안에 들어와 계신 한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노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일에 노졌는 거죠. 근데 난데없이 큰 광풍을 만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어요.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아무리 자기들이 아는 안전한 코스로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배가 곧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배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기 다 익사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배의 고물 그 배 끝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원망적으로 꾸짖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깨웠어요.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볼멘 소리죠.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끊어지고 물속에 다 익사해서 죽을 지경이고 배 다 파손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배에서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과 그런 폭발적인 대중적 인기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당장에 회복하실 뿐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내고 열심히 내면서 이것저것 다 희생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힘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 또 겸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은 뭐 걸핏하면 싸웠어요. 서로 뭐 키재기 한 거죠. 내가 잘났다, 뭐, 네가 잘났다, 뭐, 이런 거. 앞으로 뭐 한 자리씩 할 것으로 기대하고 권력욕에 붙잡혀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범은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성공을 바랬고 고난 없는 영광을 거머쥐려고 그야말로 안간 힘을 다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복음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내 일이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큰 소명을 씌워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께 소명 주시기보다, 거기에 관심 있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소명을 준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소명이죠. 그리고 나를 돌봐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깨어 있어야 하고 누가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버릇이 아주 단단히 들어가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하고 뭐 크리스천으로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나 봐요.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시는 듯 했는데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다 틀어지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억울하겠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해를 봐야 한다면 예수님이 손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손해 많이 보시죠. 예.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광명의 세계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손해보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 주무세요. 예수님 주무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그 뜻을 모르니까 가서 막 깨워요. 항상 깨워 계셔야지. 이 40시간 깨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일이 안 되고 슬픔에 빠지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셔야 된다. 방지 안 하신 것은 예수님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저 예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무척 신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신 게 아닐까. 얼마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셨으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전혀 방황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배가 위험해졌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의 운명을 맡기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배는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한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익사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깨우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시면 빠져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내 배도 다 쪼개집니다. 일어나세요. 깨워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논리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익사하신다. 이거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복음의 구원자로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셨다. 그런 것이 만약에 신문에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광풍에도 아랑곳 없이 곤히 잠드신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런 메시아를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되셔야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잘 돼야 그 가족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필요죠. 아버지의 필요가 충족해지고 아버지가 그 필요를 잘 채우시고 그래야만 우리의 필요도 온전하게 충족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 광풍을 견디셔야만, 그 견디시는 게 뭡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도 피곤하신 그런 상태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깨워야죠. 깨우지 말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필요가 충족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곤을 덜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들이 죽게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필요를 돕거나 그분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1분 1초라도 더 주무시도록 예수님이 단 짧은 순간 눈 한 번 더 감게 하실 수 있도록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잠을 주무시고 비록 배가 가라앉더라도 예수님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도와줬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방해했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도와야죠.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돕고 또 예수님을 그러면서 격려하고 예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뭐 십자가 쳐서는 안 된다고 잡아당기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기만 챙기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친 풍랑 속에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차원의 믿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의 바다에서 불신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바다에 계셨는데 백배의 결실을 거두고 계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그 순간에 그런 환경과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 앞에서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분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한 사셨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깨워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 믿음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코를 골고 주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인생의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깨우지 않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광풍 속에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흔들려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올려놔야죠. 예수님의 믿음에 나를 던지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한다면 풍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깨우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배길 수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잘못 배우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태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광풍의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해요. 왜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이니까. 광풍의 바람 소리만 들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눈으로 믿으니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귀로만 믿으니까요. 나한테 들리는 소리, 내게 보이는 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의 광풍이 옵니다. 왜 신자의 삶에 시련이 닥칩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헌신과 동기를 바라보는 매우 정확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석이 없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너희 믿음은 보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자고 있을 테니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나를 네가 보고서 거기에 동조하고 그 뜻을 안다면은 너의 믿음은 대낮처럼 빛나고 너는 백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거친 바람, 높은 파도는 믿음 생활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주님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는 매우 정밀한 저울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성장을 위한 신앙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목표 생각하고 결과 생각하고 당장 뭐 이거 뭘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는 걱정할 거 없다 이거야. 배 뒤집어지지 않는다. 저쪽 갈릴리 바다까지 닿게 될 것이다.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과정에 충실해. 그것이 작은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막 하나의 나라가 막 그냥 뭐 대박이 터져서 뭐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스라엘 국가가 세계 제1위가 되고 뭐 예루살렘이 전 세계 참 수도가 되다시피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닿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보이라는 거죠. 주님은 한마디로 노하는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파도와 이 모든 질풍노도를 한순간에 평정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분이 누구냐? 뭐 사람이 병자 낫고 하는 건 수없이 봤지만 그러나 자연을 통제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그것이 마가복음에 아니 복음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것을 진술한 것이 복음서죠. 예수는 누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의 군자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죠?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는 자들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풍을 일시에 평정케 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제자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풍의 바다로 몰고 가십니다. 그것이 내게 싫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그 산정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마음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노하는 광풍에 부딪히면은 불안하죠. 예. 물이 내 배에 들어오면 막 금방 그냥 패닉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나 죽는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약해진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은 처음에는 좀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갖다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내려가죠. 마음이 눌려서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약한 존재예요. 아직 당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감하고 담대하고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련이 오면은 예,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주님 아주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주를 섬기라 했는데 주님을 깨우는 일에 의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죠. 어떻게 했으니 예수님 깨워야 된다. 어떻게. 성경은 또 하나 어떻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깨워도 그냥 아주 필사적으로 흔들어 깨워. 우리에게 좀 극단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세요. 그렇게 여유 있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상당히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균형이 있는 것 성숙입니다.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당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없어지겠죠?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필사적으로 막 깨우는데 막 예수님 깨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한 명의 제자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깨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교훈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힘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위기죠, 그거는. 그때 다 무너졌어요. 왜요? 예수님 그때 깨웠기 때문에 교훈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시니까 또 그것도 잡아 끌고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믿겠노라 그랬어요. 제 생각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실력발휘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거 다 빼버리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징계 가십시다. 그러면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못 견딥니다. 나중에 그런 참 이후에 왔을 때 예수님 머리 다 도망갔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하겠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백배의 수확을 거두시는 곳으로 나도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살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은 살리라 하는 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기껏해야 무슨 뭐 그런 번영신학 같은 거, 출세 성공신학만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겠죠.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 종종 광풍이 일고 거친 파도가 칩니다. 내가 가진 배라는 것은 경량의 파도를 뚫고 나가기는 너무나 허약한, 그냥 뭐 보잘것없는 무력한 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작은 배를 때리고 미친 듯이 핥히는 그런 파도를 지켜보는 내 마음 너무도 두려워요. 예. 그래서 주께 부르짖죠. 그럼 주님이 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한 파도를 진정시켜 주세요.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을 시험하고 이것으로 너희 믿음을 기르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깨우니 내가 양보함 하신 거죠. 내가 이번에도 또 참으마. 너희들이 깨어날 때까지, 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폭풍과 광풍을 제압하는 주님의 그 위용을 목격하는 것. 굉장한 일이죠. 그 자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속에서 나의 그 작은 배 안에서 깊이 잠들어 계신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폭풍과 파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아버지를 경배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한테 뭐 엄청난 일을 잘해주셨다. 그래서 뭐 일이 잘 풀렸다. 그래 하나님 찬양한다. 예, 물론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백배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아야만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품 속에서 사실은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척의 그 어선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주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나의 작은 배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변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잠입니다. 그 위기와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같은 믿음의 위용을 지니신 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맞는 크고 작은 삶의 풍파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나의 작은 믿음을 고치시키고 하늘 아버지의 권을 더욱더 신뢰케 하는 격려와 소망의 사건입니다.